요한계시록 50번 메시지 일곱 대접 두 번째 일곱 대접을 쏟아붓는 것을 살펴보기에 앞서 나는 보좌 위에 하나님과 성전 안의 하나님에 관해 더 추가하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주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 중 많은 이들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오직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계신 하나님은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좌 위에 계신 분으로 아는 것은 우리의 천연적인 관념에 맞기 때문에 다소 용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늘에 속한 이상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먼저 보좌 위에 계신 분으로 계시됩니다. 구약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보좌 위에 계신 전능한 분이라는 것을 차츰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그분의 통치를 위한 것입니다. 결국 성경의 계시는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표현의 성전으로 인도합니다. 구약에서 우리는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봅니다. 신약에서도 우리는 그분의 집, 곧 그분의 성전인 교회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성경의 최종 완성인 계시록에서 보좌와 성전이 결합되었습니다. 계시록에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 안에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오직 보좌 위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와 찬양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그분의 보좌 위에 계신 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물로 범람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보좌 위에 계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비록 우리는 종종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한 기도들을 들어왔고 하나님이 보좌 위에 계신 것에 관한 찬송을 불러왔지만 하나님이 보좌 위에 계실 뿐 아니라 성전 안에도 계시다고 말하는 찬송가를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소수의 그리스도인들만이 성전 안에 계신 분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행정을 위해 보좌 위에 계시지만 그분의 표현을 위해서는 성전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보좌 위에 계시는 것이 아니요 성전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면서 영원토록 세워져 있으므로 그것은 건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은 상당히 많은 건축의 역사가 요구됩니다. 하나님의 갈망은 단순히 보좌 위에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영원 과거 전부터 보좌 위에 계셔왔습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성전, 곧 표현을 갈망하십니다. 비록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보좌 위에 계신 전능자이심을 알고 있다 해도 오늘날 하나님이 그분의 표현을 위해 성전, 교회, 건축을 필요로 하신다는 것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에서 이 문제에 관해 14년 이상 나팔을 불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우리 가운데서도 그들의 찬양 중에서 하나님이 그분의 성전 안에 계시다고 말하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보좌 위에 계신 분으로서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갈망이 성전을 갖는 것임을 인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 본 적이 있습니까? 거듭 말하지만 온 성경은 먼저 하나님을 보좌 위에 계신 분으로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로 성경은 하나님의 갈망이 성전을 갖는 것임을 계시합니다. 궁극적이고도 최종 완성적인 성전은 새 예루살렘일 것입니다. 이미 지적했듯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일 뿐 아니라 지성소이기도 할 것입니다. 영원토록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은 보좌 위에 계신 어린 양 안에 계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성전 안에서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이실 것이며 영원토록 그분의 완전한 표현과 더불어 그분의 통치를 가지실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행사하시는 모든 것은 이를 위한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우리가 단지 개인적인 구원만을 위하지 않고 단체적인 교회 건축을 위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 성전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그분의 성전을 위한 것입니다. 즉, 그분의 행정은 그분의 표현을 위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새 예루살렘에서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온 성을 공급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은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최종 완성이 될 것입니다. 일곱 대접을 쏟아부음. 첫째 대접. 계시록 16장 2절은 첫째가 가서 그의 대접을 땅에 쏟으니 악하고 독한 종기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최후의 진노에서 거역한 자들에게 피부의 종기로 표시하실 것인데 이는 그들이 짐승의 표시를 지녔기 때문입니다. 이 표시는 마치 독한 암과 같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듯 합니다. 너희는 내 원수인 짐승의 표시를 지녔기 때문에 나는 너희에게 하나의 표시를 해두겠다. 나는 이 종기가 미국인들에게 날 것이라고 믿지 않으며 적 그리스도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가질 적 그리스도 치하의 로마 제국 시민들에게 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둘째 대접. 3절은 또 둘째가 그의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고 바다 가운데 있는 모든 생물이 죽더라 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것이 모든 바다를 포함하리라고 믿지 않습니다. 아마 그것은 적 그리스도의 제국을 에워싸고 있는 바다인 지중해에 주로 영향을 줄 것입니다. 셋째 대접. 4절부터 7절까지에는 세 번째 대접을 쏟아부음이 있습니다. 4절은 또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의 근원에 쏟으니 그것들이 피가 되더라 라고 말합니다. 5절은 물을 차지한 천사를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행정 안에서 한 천사가 물을 관할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이 천사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기를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와 11장 17절에서는 1장 8절과 4장 8절에서처럼 장차 오실 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재림이 분명히 4장 8절 뒤에 일어나고 11장 17절보다 앞서 있게 된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땅 위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피를 마시는 것이 마땅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성도들의 피를 흘리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미국인들이 성도들의 피를 흘린 자들이라면 그들은 피를 마시기에 마땅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런 일이 미국 내에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그것이 주로 물들이 피로 변하게 될 적 그리스도의 영토 안에서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계속 나아가기 전에 나는 적 그리스도의 제국의 범위에 관해 한마디 부언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누가복음 2장 1절이 도움이 됩니다. 이 구절은 온 세계가 다 호적하라는 포고령이 아우쿠스투스 황제로부터 내려졌다고 말합니다. 온 세계에는 단연코 고대 중국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그 당시에 인디언들만 거주했던 미국 역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것이 기록된 뒷배경들과 환경들과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의 온 세계란 그 배경에 따르면 로마 제국의 세계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 땅의 각처를 뜻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일곱 대접으로서 처벌을 받게 될 땅의 거민들은 주로 적 그리스도의 영토 내에 정착하여 살고 있는 이들입니다. 7절은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당신의 심판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적 그리스도의 영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 제단으로부터 나온 찬양인데 그 심판은 성질상 진실되고 원칙상 의롭습니다. 넷째 대접. 8절과 9절은 또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으니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더라. 사람들이 굉장한 열로 태워지자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굉장한 열로 태워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또 회개하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주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배역하는 데 적그리스도를 따랐던 로마 제국의 시민들임에 분명합니다. 다섯째 대접. 10절과 11절은 또 다섯째가 그의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의 왕국이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그들의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섯째 대접이 짐승의 보좌에 쏟아 부어졌다는 것을 읽게 됩니다. 이것은 일곱 대접이 짐승과 그의 왕국과 그의 영토를 심판하기 위한 것임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모세를 통해 바로와 애굽에 행하신 하나님의 행사들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애굽의 땅이 어두워졌을 때 온 땅이 어두워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짐승의 왕국이 어두워지는 것은 애굽이 어두워진 것과 정확하게 같을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왕국에 있는 자들은 자기들의 혀를 깨물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회개하길 거절할 것입니다. 여섯째 대접. 12절은 계속해서 또 여섯째가 그의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서 해 돋는 데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준비되더라 라고 말합니다. 둘째 대접의 재앙은 둘째 나팔의 것보다 더 심하고 셋째 대접의 재앙은 셋째 나팔의 재앙보다 더 심하며 넷째 대접의 재앙은 넷째 나팔의 재앙보다 더욱 심합니다. 적그리스도의 보좌와 그의 왕국에 내려진 심판인 다섯째 대접의 재앙은 그 안에서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을 괴롭히는 마귀적인 황충들의 왕이 되는 다섯째 나팔과 관련되며 여섯째 대접은 여섯째 나팔과 관련되는데 이는 두 재앙 모두가 동일한 유브라테스 강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9장 14절과 15절은 큰 강 유브라테스에 묶인 네 천사가 왕들을 선동하여 그들의 군대를 보내게 하려고 놓일 것이라고 말하며 16장 12절은 여섯째 대접을 쏟아 부을 때 유브라테스 강의 물이 말라서 이 왕들과 그 군대들이 건너갈 수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섯째 나팔과 여섯째 대접은 서로 상관이 있습니다. 여섯째 대접과 일곱째 대접 사이에 삽입된 하나의 이상. 13절부터 16절까지는 여섯째와 일곱째 대접 사이에 삽입된 하나의 이상입니다. 이 이상은 아마겟돈에서 모이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옴. 13절과 14절은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그들은 귀신들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더러운 영들은 개구리와 비슷합니다. 영들로서 그들은 하늘에 있어야 하지만 개구리들로서 그들은 오직 땅 위에서만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는 사탄과 행동하기 위한 그의 능력이 땅에만 국한될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공중에서 책동할 권리를 가지 못합니다. 따라서 그를 따르는 그 영들은 마치 개구리와 같을 것입니다. 그들이 베푸는 이적들을 수단으로 이 귀신들의 영들은 전쟁을 위해 땅의 왕들을 모을 것입니다. 16절에 따르면 그들은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불리는 곳으로 왕들을 모았습니다. 대환난의 끝에 새 더러운 영들이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와 온 땅에 거하는 통치자들을 선동하고 아마겟돈에서의 전쟁을 위해 9장 14절부터 16절까지에서 언급된 2억 명의 마병대를 포함한 그들의 군대를 모을 것인데 이것은 천년왕국 이전에 있을 인류 가운데의 마지막 전쟁이 될 것입니다. 그 전쟁에서 사탄의 의도는 이스라엘을 멸하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군대를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는 모든 배역적인 인류를 사용합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택한 이기는 자들은 그들을 모두 패배시키고 멸할 것이며 이스라엘 나라를 구출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와 이사야 63장 1절부터 6절까지와 요엘 3장 9절부터 14절까지에 기록된 포도주 틀을 짓밟는 것입니다. 서방과 북방과 동방에서 온 군대들이 아마겟돈에 모일 것입니다. 에스겔 38장과 39장은 곡과 마곡이라 불리는 소련이 거기에 있게 될 것임을 입증해 줍니다. 계시록 9장은 또한 동방에서 온 2억 명의 마병대가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서방과 북방과 동방에서 온 군대들이 아마겟돈에 모이지만 미국에서 온 군대가 거기에 있을 것이라는 암시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미국이 소수의 친이스라엘 국가들 중 하나가 되도록 주권적으로 안배하셨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었다면 적성 국가들에 둘러싸인 나라인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설사 모든 세상 군대들이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손상시킬 준비를 할지라도 미국은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당신이 성경을 천연적인 방식대로 이해하지 말고 말씀과 오늘날의 세계 정세를 꿰뚫어 보는 통찰력을 가지고 비비춤을 받는 방식으로 이해할 것을 권합니다. 주님의 경고. 여섯째와 일곱째 대접 사이에서 주님은 그분의 재림에 관한 경고를 바라십니다. 15절은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문맥에 따르면 이 말씀은 주님이 아마겟돈 전쟁 이전 대환난 끝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도 여전히 땅 위의 일부 그리스도인들, 즉 배고 남은 이삭들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그들에게는 주님의 재림 가운데 나타나심이 여전히 알려지지 않은 시각에 도적같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확 후에 조차도 땅 위에 믿는 이들이 아직 있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입니다. 일곱째 대접. 일곱째 대접이 공중 위에 부어질 때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오는 큰 음성이 다 되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은 심판과 하나님의 표현인 하나님의 증거를 위한 모든 것이 성취되었음을 뜻합니다. 이 말이 있은 직후에 번개와 소리들과 내성과 세상이 본 적이 없는 가장 큰 지진이 있을 것입니다. 이 지진은 11장 19절에 있는 것과 동일한 것인데 큰 성 예루살렘을 세 갈래로 갈라지게 하고 만국의 도시들을 무너지게 합니다. 예루살렘이 고대의 소돔처럼 악하게 될 것이므로 하나님은 이 지진으로 그곳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19절은 또한 또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니 라고 말합니다. 14장 8절에 있는 종교적이고 비밀한 바벨론은 대환난이 시작될 때 멸망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대환난이 끝날 때 아마겟돈 전쟁 후에 멸망될 큰 성 바벨론은 로마의 도시인 물질적인 바벨론임에 틀림없습니다. 14장 8절의 바벨론은 17장에 있는 바벨론과 부합되는 한편 이 구절의 바벨론은 18장에 있는 것과 부합됩니다. 두 바벨론에 대한 대략적인 그림은 14장 8절과 16장 19절에 기록되었고 그 세부 사항은 17장과 18장에서 주어졌습니다. 19절은 하나님이 그녀에게 그분의 맹렬한 진노의 잔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로마는 그녀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열국들 가운데 있는 신실한 성도들에게 주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원수 갚음으로 그녀에게 그분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주십니다. 20절은 각 섬도 없어지고 산도 간데 없더라 라고 말합니다. 21절은 이렇게 말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으로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모독하니 이는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우박은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로 짐승의 제국의 시민들 위해 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큰 우박이 쏟아지는 와중에서도 적 그리스도의 제국 내에 있는 자들은 계속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전혀 회개할 기색이 없음을 입증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울 것입니다.